마태복음을 신약을 일단 읽으려고 하다 보면 이 복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절밖에 안 되는데 어릴 때 할아버지가 신약을 다 읽으면 100원, 구약까지 다 읽으면 700원을 준다 그래서 옛날 얘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초등학생이 저에게는 버금이었습니다. 열심히 읽었는데요. 항상 마태복음에서 제가 실족합니다. 낳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영 재미가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안 보면 넘어갑니다. 이장을 보였는데 참 성경 읽다 보면 왜 마태 신약이 이렇게 독보로 시작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한국에는 뭐가 되죠? 거기에 이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상당히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는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마태의 원래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그는 구약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모세오경은 굉장히 숙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과연 세리 출신답게 또 레위 출신답게 그는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족보를 설명드리기 전에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옛날부터 이게 4개가 있나 하나만 있으면 빨리 사도행전 넘어가니까 4개가 있으니까 사도행전까지 가는 게 너무 멀고 험했습니다. 참 신약 읽기가 힘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그걸 다 읽고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대학교 갔어야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성경 읽기가요. 사복음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는 상당히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두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이 된 교회죠.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읽다 보면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시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쭉 복음이 전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약간 순서가 바뀌지만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로 기록된 것입니다. 알 수 있죠.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던 주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복음이었다면 그 다음에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주 멤버였던 헬라인들을 위해서 누가 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로마로까지 전파되었을 때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어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한 말씀을 그의 제자가 석이었던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해서 남겨주고 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 중에 세 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Synoptic Gospel이라고 그러는데 Synoptic은 Same View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세 복음은 각각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와 누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들이었기 때문에 독자가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저자들이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의 배경에 맞게 복음서를 정확하게, 그러나 각각 같은 관점이지만 좀 다양하게 기록을 한 것이 세 복음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물론 길고 짧은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특정한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1세기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그러나 주로 우리가 이방인들이었다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던 모든 그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우주를 운행하는 힘 또는 진리로 이성으로 이해한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혹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그 표현을 볼 때 이 요한복음도 헬라 문화권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방인 신자들이 주택자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굉장히 내용이 다르죠. 예수님의 탄생 뭐 이런 것 정리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쭉 모아서 독자들에게 증언한, 법정에서 변호사가 증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라는 의미로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왕족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족보를 쭉 기록해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세 복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는 역사학자 요세프스에 의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족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고 그 사람의 혈통과 그 사람의 합법성과 그 사람의 권리와 그 사람의 유산을 증명한다. 네. 권리와 유산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세리 다운 기록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혈통과 예수님의 권리가 무엇, 자격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세리였던 마태 다운 접근입니다. 이 족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지니아머지라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genealogy라는 단어는 genea라는 generation이라는 단어와 logos, knowledge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쭉 계보를 설명하는 그런 글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반면에 또 족보는 헬라어로 genesis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genealogy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origin 또는 Genesis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역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에 그렇게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지금 개정개혁하는 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마태는 이것을 계보라라고 소개하지만 듣는 유대인들은 이 Genesis라는 단어를 들으면 족보가 되기도 하지만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사실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한두 가지만 먼저 정리를 하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 즉 왕족으로 오셨다 라고 말함으로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시작한 역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근거로 보내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그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과 역사를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구약 역사의 클라이맥스이자 목적지인 동시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고 이 둘은 구약과 신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요 구약을 모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구약을 몰라서 이해가 안 된다. 포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포기한 쪽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포기하시지 말도록. 이것을 17절에 읽으면, 구약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주 함축적으로 줄여놨습니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보아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신학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을 우리가 이해하고 구약을 설교하고 구약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창세기는 무엇이냐?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요일날 이제 그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12월에 수요일에 참석하시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구약이 연결치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은 아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타임프레임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 항상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는 사실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되어버립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은혜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냈지만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지금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그 담당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구약이 구약 39권이 보여주는 예수. 그런 시간 가지면 재밌는데 신학교에서는 늘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학권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레위기는 우리의 속죄죄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으리라 라는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성경이 시편 89편인데요. 그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시편에서 다시 인용한 것인데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성전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을, 내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분열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150년을 더 견디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다시 그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고 그게 그때부터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새로운 성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은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암흑기가 계속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한 성취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 Son of David라는 단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호칭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계속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유대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유대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던 목적이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의미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통 우리가 유대성 또는 히브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동시에 예수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오셨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마태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족보가 어떻게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느냐. 로마 사회는 유대인 사회뿐이 아니라 자,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 사회나 로마 사회는요, 위증을 가장 중한 죄로 취급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신약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이 신약의 기록이 허위가 아니었음을 인정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크리스천들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성경을 반대해도요,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유대사회와 로마사회가 성경을 사실로 인정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언어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성경의 사실성, 성경의 진리임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팩트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건 둘째 문제예요. 대부분의 문학 비평가들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던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신기하긴 한데요. 예. 그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성경의 진리와 역사성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라는 인물은 요셉의 아들로 오셨음을 그들이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 족보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2절로부터 6절이죠. 그리고 다윗에서 여보니아까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왕이 여보니아인데요. 여호야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보니아로부터 예수님까지로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섹션에 왕들이 사람 이름이 14명씩 나오는데요. 사실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 빼면 40명이 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 즉 유다 지파를 통한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의 첫 번째 역사의 첫 번째 부분인데요. 거기에 3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 여인이 다 이방여인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리고 정탐꾼들을 보호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우리가 루키를 통해 잘 아는 모압 여인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고 뭐 다 가나안 사람인데 루스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좀 더 설명해드리고요. 다윗부터 여보니아까지는 유다 왕국 건설에서 유다의 멸망까지입니다. 자, 통일 왕국 건설에서 분열된 후에 유다 왕국의 멸망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징은 여기서 여인의 이름이 한 명 나오죠.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름을 썼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세바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유다 사람이었는데요.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나? 우리아는 햇사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부하 장수가 되겠구나. 마태는 바세바를 히브리 여인으로 소개하지 않고 햇사람의 아내로 소개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도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합니다. 결국 네 사람의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모두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의미는 잠시 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보니아로부터 예수님까지 즉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의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러고 마지막에 가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누가 낳았느냐. 원래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요셉인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한 것이 상당히 특징이죠. 이것은 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급을 해드리면요. 마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2000년을 앞서갔습니다.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이죠. 왜냐면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었던 아니었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족보에 왜 여자가 들어왔나. 그런데 다른 여자 다 빼놓고 이방 여인들만 다 집어넣었어요. 왜 마태가 돌았나. 아마 막 처음에 반응들이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함으로써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왕의 혈통으로 왔지만 근데 마리아도 유다 사람이에요. 사실은 유다집하고 요셉도 유다집합니다. 부부가 다 유다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이것,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른 것은 하등 족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여기에서 약간 트위스트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분명히 유다지파로 다윗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한 죄가 없으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여인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미 설명해 드린 대로 히브리의 족보는 여자 이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의 족보도 여자 이름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누구의 아내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 족보에는 남자 이름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렇게 2000년을 앞서가면서 여자 이름들을 집어넣었는데요. 성차별을 벽을 넘어선 것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내 여인들의 이름을 넣지 않고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남편이 죽고 하여튼 복잡한 스토리가 있지만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성사취수법이라는 법의 율법에 의해서 자신에게 다른 아들을 주지 못하게 되자 창녀로 과장을 해서 유다와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은 자녀 자식들이 베레스와 세나였습니다. 굉장히 부정한 그런 모습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라합은 성경은 그를 여리고의 기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가 과연 정말 그 창녀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모텔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보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선 최소한 이방 여인이었고 아니래 프로스티튜트라고 불렀던 것이 다시 되려면 그녀도 부도덕적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 룻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금지한 모압 족속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귀화할 수 없는 회심해서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의 딸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에게서 다윗이 손자로 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세바는 그렇죠. 다윗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서 다윗의 아내가 되고 다윗은 그 바세바를 뺏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장수였던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아주 어두운 역사가 이 족보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어둡고 죄악스러운 족보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이 네 여인을 포함함으로써 묘한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만 해서 당연한 사실이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가 나왔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생자로 몰아붙였었습니다. 마태는 이 네 이방 여인을 족보에 삽입함으로써 다윗의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 다윗의 혈통은 죄와 부도덕과 이방 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 몸에서 낳게 하신 것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라는 반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다윗의 족보는 전혀 깨끗하지 않습니다. 유다 때부터,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유다 때부터 부정한 관계로 인해서 계속 그 혈통이 유지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마저도 밧세바를 빼앗고 자기의 부하를 죽였던 그런 죄인들의 역사가, 죄인들의 흐름이 이 족보를 통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동정녀에게서 낳았다고 해서 사생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비유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보내셨지만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심으로써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거룩성과 합법성을 그가 증명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시도를 마태가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과 비슷한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그랬구나. 다윗의 족보가 깨끗한 족보가 아니었구나.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결국 그러한 죄인의 혈통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거룩한 몸으로 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이 들어간 것은 도덕성뿐이 아니라 이 다윗의 족보 자체의 합법성을 마태가 묘하게라는 나쁜 기묘하게 활용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고 있음을 마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절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여보니아까지, 그리고 여보니아에서 그리스도까지 각각 14세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면 그냥 뭐 14, 그래서 42, 혹은 2명 빼면 46세대가 있구나 라고밖에 이해를 못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을 때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DVD죠? 그게 갑자기 D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알렉 이게 뭐 어떻게 나갑니다. 그래서 D는 네 번째 스펠이니까 ABCD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가 그 9이라 바브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W가 됩니다. 또는 V가 되는 단어인데요. 네 번째 스펠링이 설자가 D고 여섯 번째 스펠링이 V가 됩니다. 보기를 하시면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을 그냥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어로 바꾸면 D, V, D가 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숫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댔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D는 네 번째죠. V는 여섯 번째죠. 그럼 10이 되죠. 다시 D를 더하면 14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여보냐까지 14대요가 다윗이요. 이거 들리는 거예요. 똑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여보냐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또 DVD로 들립니다. 비디오 디스크가 아니고요. 다윗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상당히 묘한 그런 수사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이라는 단어가 뜨게 만들죠. 다윗부터 여보냐까지 14대요. 다시 다윗이 뜹니다. 그리고 여보냐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다시 다윗이 뜹니다. 그래서 합이 42대라 그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다윗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세 번 반복해서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족보를 끝내고 있습니다. 참 멋있는 족보죠. 이걸 그냥 읽으면은 지루한 조건에 낙포 하다가 끝나는, 40번 하다가 끝나는데요. 그런 의미를 알고 읽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우리가 히브리어로 듣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을 때, 아, 이제 다윗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는 결국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자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강조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야만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의 혈통에서 그러나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당시 족보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나안 사람, 여리고 사람, 모압 사람, 헷 사람이 포함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예수님의 우주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 구원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그 타임프레임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조건은 구약의 모든 준비가 끝나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될 시점이 왔음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마지막이자 시작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구약의 완성이자 이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 신실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아놀드 슈왈츠네거 같이 터미네이터 같은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족보를 통해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아담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다윗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가 없는 신약의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특징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연속성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구원 역사의 역사성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고 물론 아담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다윗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의 신앙이 갑자기 1900몇 년에 또는 2000몇 년에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려온 역사적인 신앙이고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내가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으려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불렀노라.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는 중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모든 이방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다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동화되고 우상을 숨기고 말하죠.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바로 이해하려면 이러한 성경의 역사성, 구원의 역사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1983년인가요? 예,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이곳에 와서 유학생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다가 그들은 주말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고 또 그러다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주말마다 와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제 전임자로 계시던 은 목사님이 오시면서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은 목사님이 20여 년을 섬기셨죠. 그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스테이칼리장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34년 됐다는 걸 가지고 홈 잡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오래전에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증언도 있지만 제가 인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가족 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칼지라는 시골에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무슨 좋은 교회가 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 역사를 잘 기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배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이 바로 이 교회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또 후손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했죠. 넌 멤버를 위해서 존재하는 인스티튜션은 교회밖에 없다. 좀 말이 역설적이죠? 물론 교회는 멤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걸 우리가 inward disciplin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내적인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outward discipline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는 없어지고 합니다. outward discipline이 뭡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한국 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전동학에서는 이걸 side door evangelism이라고 해요. 광고하고 학교, 뭐 한국 학교.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별거 없지만 뭐 꽃을 만드는 게 주부가 뭐 요리 교실 이런 거 교회들이 가끔 하죠. 많은 분들이 그거를 비성경적인 활동이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지나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국학에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 학기에 한 명의 어린아이라도 한국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와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간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하는 모든 교제와 모든 사역이 항상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아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은 중요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밖에서의 열매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모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러한 의미 있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4년 전에 여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직 그 전부터 계획을 하셨겠죠. 펜스테이시 생기면 펜스테이 역사가 지금 100몇 년 됐죠. 100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펜스테이시를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뿐이 아니라 많은 미국 교회들, 많은 중국인 교회들, 또 러시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우리 집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족보는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왜 역사가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라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말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한 어떤 새로운 역사가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고하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여러분들의 후배, 더 편안하게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사역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만을 섬기는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왔다가 떠나간 졸업생들과 옛 교우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새로운 영혼들, 그리고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사실 이번 화요일날 제가 여기 펠리스버그에 있는 연방교도소에 가서 10명의 한인 수감자를 만납니다. 한 4, 5개월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 채플린으로 계시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누가 뭐 채플린을, 오늘 또 우리 학생이 뭐 사고를 쳐서 잡고 왔나. 죄송한 말씀을,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1년에 한 명 정도 꼭 그런 사건이 있어서 몇 달씩 수감자들을 면회해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 그렇게 해서 6개월, 1년 만난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서 결국 추방당하고 말았지만 전부 그들이 거기서 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돌아갔다는 게 참 감사해요. 그들은 헬스에서 유학을 왔다가 정말 들어갔고 굉장히 낙심하는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한국, 호주 이런 데로 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조금도 그 부모님들을 한 번씩 만나 뵙더라.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연락할 때가 교회밖에 없는 거죠. 저나 강 목사님이 수소문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눠서 만나러 면회를 하러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스테이칼리 다니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보살필 수 있었을지 난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분들이 꼭 해보십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여기 있는 요 바운더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교회 안과 교회 밖,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교도소를 방문할 거라고는 상상은 못했어요. 근데 1년에, 금년은 제가 넘어가나 보다 그랬거든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내일 모레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채플린이 굉장히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한 10명이 제가 볼 때 그 아마 이민 수감소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있는 데가 다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래서 한 4, 5개월 전에 성경을 10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말런티어로 신원조회하고 뭐 어프로브 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 클리어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화요일날 먼저 가서 만나서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가 성탄절 저를 생각해 참 감사한 일이고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만나겠지만 그분들의 배려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가서 셀에서 마주보고 하는 거 있죠. 그것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하면 한 시간, 한 20분씩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이 교회당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당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지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졸업하고 가면은 우리는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는 건 1년에 평균 6명이 여기 와서 예수님을 새로 만나서 세례를 받고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서는 반 정도도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여기 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가면 이 문화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엄청나게 교회들이 크고 또 여기서는 전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다가 거기 갔더니 갑자기 막 정신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있고 막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가서 올인교회라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교회가 교회인지 시장인지 백화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예배 끝나면 내려가는데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좁습니다. 처음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난 젊은이들이 한국에 가서 그런 교회를 가면요 지적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다가 정신없는 교회를 가면 저분들을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분들 중에 지금 신앙생활 꾸준히 하는 분들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사실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처음 나갔었는데요. 그때 예교우들을 몇 사람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겠구나. 물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대학부 청년부별로 같이 교제하다가 한국에 돌아간 사람들, 특별히 여기 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거나 여기 와서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과 동시에 예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분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교회를 못 나가는데도 제가 가면 모임에 나와요. 이게 부담스러우면 안 나올 텐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만나자 그러면 왜 만나자는지 뻔하죠. 교회 가라는 얘기 하려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이 나옵니다. 싫은 소리 들을 거 뻔히 알면 나온다는 얘기는 그분들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제가 어머니 때문에 나갔을 때, 물론 그래 나가서 예교우들을 만났죠.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누가 온다 그러는데, 가끔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레인지하는 코디네이터들이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청년부 한쪽 있고 구역부 한쪽에 있는 한 분이 있는데 누구누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이런 사정으로 못 나옵니다 하는 연락들을 미리 줘요.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전해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학회가 있어서 못 나가는 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대학부 출신이 한 명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름을 보는 게 잘 모르겠어요. 나와봤더니 얼굴이 낯이 익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몸이 아파서 1년 동안 휴학하고 여기 와서 지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죠. 개인적으로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했던 모습을 제가 가끔 기억하고요. 아파서 자주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갈 때 같이 기도했던 것만 기억이 났습니다. 아, 이제 그 학생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저를 한 번 더 만나자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분들이 여기 졸업생이에요. 우리 교회 옛 교육 출신들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없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물어봤더니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만난 후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 학생이 아파서 지금도 일을 풀타임으로 못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파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언급을 많이 못 드려도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그걸 남겨놨었어야 했는데 제가 힘들 때 세칼리 교회가 저에게 믿음을 지켜준 교회입니다. 그 학생은 성남교회를 나가 잘하는 학생이에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섬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낙심해서 왔는데 여기서 쭉 예배드리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회복됐다. 자기는 세이칼리지 하는 교회를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파타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성금을 이거밖에 들지 못했지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메모를 남겨놨다고. 제가 그 메모를 보고 우리의 책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학생은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뭐 아주 못 걷는 거 아니에요. 잘 정상적으로 하는데 힘이 들어서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다음 못한답니다. 그래서 파타임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풀타임 잡을 포지션을 오퍼를 했는데도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직도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그렇게 기도 부탁해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더 건강해져서 교회도 잘 숨기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풀타임으로 일해서 더 하나님 잘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은 제가 갈 때마다 바쁘지만 저를 만납니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학생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생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여기서 세례받고 갔는데 여러분 세례 간증 계속 들어보시잖아요. 참 은혜로운 간증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갔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사역과 목회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영적인 유산을 남겨줘야 되는가 하는 것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공동회의 때 다뤄야 될 안건들이 나오겠지만 제가 간단히 그냥 몇 가지 배경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 학교나 이런 예티오 사역이나 또 다른 분들 제가 이번에도 바이블 뮤지엄을 다니면서 DC에 결혼하고 DC에 가서 사는 청년부 자매 부부를 만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차장 때문에 물어보려고 문자를 보냈는데 꼭 자기 집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간 줄 알았더니 아직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 뮤지엄에서 가까운 곳이라 제가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면서 교회에 대한 또 청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있는 동안 청년들이 잘 도와준 것들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기가 주 메인 마음이라고 하면 많은 기체들이 우리 주위에 한국과 미국에 펼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가르쳐준 마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동안 열심히 세칼리안 교회의 부인으로서 열심히 같이 예배드리고 숨겨주시고 떠난 후에도요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같은 비전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제가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같은 맥락으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세워주신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예정을 가는 동안 이곳에 와서도 또한 세칼리안 인교를 통해서 예배드리며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답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모두 연결된 지체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뿐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곳을 거쳐간 모든 성도들과 다 연결된 존재임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더욱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